길 이창훈. 내 생의 모든 길은 너에게로 뻗어 있다. 너를 만나기 전부터, 너를 만난 순간에도, 네가 떠난 그 후로도. 지금 여러분의 길은 어디로 뻗어 있나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하고 있는 길인가요? 꼭 이루어야 할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 그런 길이어도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시 콘서트 DJ 정일입니다. EBS FM 정일의 시 콘서트 6월 1일 금요일 첫 곡은 브루노 마스가 부른 Just the way you are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이 6월의 첫날이에요. 이상하죠. 하루 사이인데 5월 30일은 1일이 바로 어제였잖아요. 옛날 같고 오늘은 또 확 지나온 것 같죠.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마음이 살짝 들뜨기도 하고요. 또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요. 오늘부터 여러분 앞에 펼쳐질 그 6월의 길이 언제나 걷던 익숙한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익숙하지만 뭔가 새로움이 또 설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날마다 걷던 그 길에서 살짝 벗어나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면은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뭐 낯설겠지만 뭔가 새로운 일들을 가득 품고 있는 길을 걷듯이 여러분의 6월에는 하루하루가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진솔한 이야기와 공감 있는 시간 EBS FM 정혜리의 시 콘서트는 오늘도 12시까지 이어집니다. 시 콘서트 홈페이지는 검색창에 시 콘서트를 입력하면 쉽게 오실 수 있지요.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방송 듣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앱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EBS 반디를 다운로드 하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에서는 EBS 홈페이지에서 반디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PC버전 역시 편안하게 문자 참여가 가능하지요. 또 카카오톡은 EBS하고 플러스 친구를 맺으시면 간편하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퀴즈 드릴게요. 요즘 많이 볼 수 있죠, 있고. 아, 예뻐요. 동그란 공 모양입니다. 근데 흙에 따라서 꽃 색깔이 변한다 그래요. 산성 토양에서는 푸른색 꽃이, 알칼리성 흙에서는 분홍색 꽃이 피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수국, 2번 국화.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 반디 어플, 카톡 메신저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 샵 1045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장현수님,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를 신청합니다. 집안 여기저기 치우면서 정리하고 듣고 있어요. 시 콘서트는 편하고 따뜻해요 하셨어요. 현수님의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편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죠.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입니다. Heal the World.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는 어떤 시일까요? 시인들에게 자신의 시나 다른 시인의 시 중에서 특히 마음이 가는 좋은 시를 추천해달라고 메일을 보냈고요. 답장을 보내주신 시인들의 시를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를 위한 시인은 민왕기 시인이 추천한 시를 준비했는데요. 민왕기 시인께서는 길상우 시인의 시 중에서 봄비의 젖은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전해드릴게요. 봄비에 젖은 길상호. 약이다. 어여 받아 먹어라. 봄은 한 방울씩 눈물을 떠먹였지. 차갑기도 한 것이 뜨겁기까지 해서 동백꽃 입술은 쉽게 부르텄지. 꽃이 흘린 한 모금 덥석 입에 물고 방울새도 삐 르르르르 목젖만 굴려댔지. 틈새마다 얼음이 풀린 담장처럼 나는 기우뚱 너에게 기대고 싶어졌지. 길상우 시인의 시 봄비에 젖은 낭독 후에 클래지 콰이의 젠틀 레인 들었습니다. 약이다 하면서 한 방울씩 떠먹인 그 봄의 눈물이 동백꽃도 피워내고 자그마한 새순들을 키워내서 푸른 물결을 이루는 6월이 됐네요. 아, 시가 참 아름답네요. 진짜 좋은 시 추천해 주신 민환기 시인님 고맙습니다. 퀴즈 한 번 더 드려요.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이 꽃은 동그란 공 모양인데요. 흙에 따라서 꽃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푸른색 꽃이, 또 알칼리성 흙에서는 분홍색 꽃이 피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수국, 2번 국화. 정답 보내주십시오. 맞힌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정답이나 문자는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 반디 어플, 카톡 메신저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 샵 1045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EBS FM 정일의 시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주 가끔은 사과나무 아래서 잊고 싶어 정혜리의 시 콘서트. 그곳 그리고 시. 시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 학창시절을 보낸 곳, 시녀를 앓듯 사랑을 아르며 들떠 지내던 곳, 아침이면 가방을 들고 걷던 평범한 일상 속 그곳, 시인들의 삶의 장소를 시를 통해서 다시 만납니다. 그곳 그리고 시, 오늘의 그 첫 시간인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평론가시고요. 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 송정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처음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시 콘서트하고는 인연이 있으셨다고요?
네, 제가 15년도에 덕원 씨가, 윤덕원 씨가 진행을 했을 때 시가 놓인 식탁이라는 코너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오래된 우리 애청자들은 잘 아시겠다. 네. 오랜만에 오셔서 어떠세요, 느낌이?
우선 이 EBS 사옥이 정말 좋아졌네요.
아, 이사를 했죠.
네, 네. 그리고 정일이 선생님 앞에서 뵈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이제 제가 4주간의 조종 기간 같은 것들을 가져야 될 사람 같기도 하고, 제가 어제 이렇게 떠올려 봤거든요. 근데 정일 선생님 제가 언제 처음 TV에서 봤었나 기억을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네,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TV를 봤던
그 사람이 여전히 네, 맞아요. 네,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래요. 네. 아, 그때는 어리셨었군요. 할머니와 함께.
네.
그땐 저도 어렸어요.
네. 너무 예뻤던 얼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도 예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곳, 그러니까 그곳, 그리고 시라는 네, 소제목을 가진 첫 시간인데, 어디로 가서 어떤 시인을 만날까요? 이게 첫 시간이라 많은 분들이 오?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런 기대감 너무 있을 것 같아요.
첫 시간이니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시인이죠. 윤동주 시인을 만나볼 예정이고요. 윤동주 시인이 시를 많이 썼던 연희전문학교 시절의 공간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네. 예. 그러면 아무래도 뭐 신촌 쪽.
그렇죠. 신촌과 지금
종로
쪽. 예, 부암동.
부암동 이쪽. 예. 윤동주 시인의 서울이 오늘 우리가 가볼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이 그곳에 머문 시간은 언제쯤이 될까요?
윤동주 시인이 17년도에 간도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 38년도에 연희전문학교로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38년부터 한 41년 정도까지 주로 그 신촌과 그 학교 기숙사 그리고 부암동 일대 하숙촌에서 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8년에서 41년 정도의 시간이 되겠네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만나는 시들도 그 시간에 많이 있지만 안타깝게 진짜 정말 짧은 생을 마감했잖아요.
네.
근데 그에게도 굉장히 황금과 빛나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의 나이로 봐도 빛나던 시절이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습니다. 뭐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풍경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연희 전문학교가 있던 그 시절의 신촌 풍경은 완전 다르겠죠. 네.
재밌게도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이 촬영했던 영상인 것 같은데요. 혹은 일본 사람이 촬영했던 것 같은데요. 그곳을 보면 되게 번화한 곳도 나오고 지금의 명동 같은 곳, 지금의 시청 자리, 그때 이제 은행도 있었고 백화점이 있었던 그때는 되게 번화하고 또 되게 판자촌 같은 낡은 어떤 동네의 모습 같은 것들도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그 신촌 쪽은 사대문 바깥쪽 있었기 때문에 좀 낡은 풍경들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시인 동주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영화 동주의 원작 소설이기도 한데요.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문 안에 들어와 경성 시가지를 걸을 때마다 동주와 벗들은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학교 주변에 흔히 보이는 나지막하게 엎드린 초가, 아연돈 전차 정거장 부근의 비좁은 골목, 그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잣집들, 정류장 승객에게 구걸을 하는 아이들, 방금 전까지 본 문 밖 모습이었다. 하지만 길 안으로 들어오면 또 거기는 화려한 또 모습들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아마 비교를 하자라면 그 외국인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강남의 굉장히 번화한 거리를 보다가 또 어느 그 지금 막 재개발이 되기 직전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우리 내 민족,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곳 그런 것들이 좀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장면들을 보고 이제 뒤에 읽을 테지만 트루네 게프의 언덕이라는 시를 또 쓰기도 했죠.
네, 그래요. 그 연희 전문에 진학하고서 가장 먼저 쓴 시가 어떤 시예요?
재밌게도 윤동주 시인은 자기가 시 원고를 쓰면 그 옆에 이제 그 썼던 날을 이렇게 딱 기록을 항상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938년에 연희 전문 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게 4월 9일 정도에 이제 입학식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5월 10일 날 쓴 시가 기록돼 있어요. 그게 이제 새로운
한 달 후네.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쓰고 거기에 날짜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아, 그 새로운 길이 그때 바로 대학 시절을 시작한 그때 바로 그 길이었군요. 그래요. 우리가 좀 익히 그래도 좀 알고 있는 시이긴 한데 이 새로운 길을 그러면은 우리 송정원 교수님의 낭독으로 우리 지금 들어볼게요.
새로운 길 윤동주.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윤동주 시인의 시 새로운 길을 송정원 교수의 낭독으로 들었습니다. 정일의 시 콘서트 금요일 새 코너 그곳 그리고 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윤동주의 서울 신촌과 부암동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윤동주 시인이 처음 그러니까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걸었던 그 길이 희망의 길이었을까요? 저는 이상하게요.
네.
이 시를 제가 읽거나 이렇게 지금 교수님이 이렇게 낭독해 주는데도 울컥해요 저는.
네.
저는 되게 눈물이 나거든요.
아마도 저는 이제 이 시가 이제 처음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막 돌아다니면서의 어떤 흥분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정일 선생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약간 울컥함이 있는 건 왠지 모를 불안과 답답함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는 사실은 쓰여진 말보다 쓰여지지 않은 말들이 더 많은 작용을 네. 이제 인상을 주기도 하죠. 하고 하죠. 네. 네. 이 시에는 사연에 보면 말줄임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말줄임표 속에 사실은 어떤 불안감 그리고 이 길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어떤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 될 것만 같은 우울함 같은 것들도 같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의 처음과 시의 끝이 이렇게 딱 같은 말로 끝나고 있는 것도 이 반복이 꼭 희망찬 어떤 다짐의 길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울과 불안 같은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자극하는 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기하게 저는 울컥입니다. 계속. 네. 그 윤동주 문학관이 지금 부암동에 있잖아요.
네네.
부암동에 왜 있는 걸까요?
윤동주 시인이 부암동을 딱 집어넣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지자체들이 사실은 자신의
막 이렇게 끌어 사방군데서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행사들을 하잖아요.
네네. 자기네 시인인 것 마냥.
작년에 아주 절정을 이뤘죠.
네. 100주년 맞고 뭐 하면서 예, 계속 예. 그런 행사들이 있었죠.
네네.
사실은 근데 이제 서촌이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그쵸, 서촌이라는 그쵸. 명칭을 쓰죠.
네.
1930년대 서촌에는 많은 문인들과 예술가들이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주 시인은 정확히 따지면 누상동에서 하숙을 했는데 거기 소설가 김송 선생과 같이 살았다고 해요.
네, 네.
행정구역상으로는 종로구 누상동 9번지에 하숙을 했던 인연이 있어서 아마도 종로 쪽에서 그 누상동과 그 부암동 인근에 문학관을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어쩌면 지금 이제 부암동이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좀 뜨고 있잖아요.
네네.
예, 좀 뭐 예쁘게 변하기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전혀 연관이 없는 것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전에 네. 있던 것들을 오히려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그렇죠.
네. 되는 과정이겠네요.
서촌 쪽은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되게 이렇게 부흥했던 공간이기도 하죠.
네. 네.
주민들이 많이 살기도 했고요.
막 고개를 넘어가고 꼬불꼬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동안 여기 참 다니기 힘들어 이랬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그 힘듦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소에 이렇게 내려앉은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네. 그 시인의 언덕이 부암동에 있잖아요.
네네.
거기 그 윤동주 시인의 시비도 만날 수 있죠.
네.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아, 저 그 부암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종로에서 약간 이 높은 다리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그 옆쪽에 보면 이제 동주 문학관 있고 그 문학관 근처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은
꽤 높은데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죠. 네.
오, 이런 데 길이 있었네. 막 네, 이런. 네, 한번 예전에 거꾸로 그 평창동 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한번 여기 뭐지 하고 올라갔다가 이 차를 어떡하지?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높은 곳이다 보니 또 이렇게 내려다 서울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경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아, 그것쯤에. 예. 그래요. 그 산책 다니면서 시들을 참 진짜 많이 썼겠다 싶습니다. 그런 길이었기에 더 많이 쓸 수 있겠다 싶어요.
거기 또 이제 시인의 언덕이라고 명칭을 붙인 곳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재밌게도 39년 9월에 쓴 작품이 투르그네프의 언덕이라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네. 사실은 투르그네프의 거지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윤동주 시인이 쓴 투르그네프의 언덕이라는 시는 상당히 많이 닮아 있기도 하거든요. 두 작품을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셔도 네,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네. 트루겐 F의 거지는 제가 읽지 않고요. 네. 오늘은 용동주 시인의 트루겐 F의 언덕이라는 시를 제가 지금 낭독하겠습니다. 트루겐 F의 언덕 윤동주.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새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첫째 아이는 잔등에 바구니를 둘러매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병, 간쯤의 통, 쇳조각, 헌 양말짝 등 폐물이 가득하였다.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셋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덥수룩한 머리털, 시커먼 얼굴에 눈물 고인 충혈된 눈, 새길어 푸르스름한 입술, 너덜너덜한 남루, 찢겨진 맨발. 아,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켰느냐. 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거릴 뿐이다.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 얘들아 불러보았다. 첫째 아이가 충혈된 눈으로 흘끔 돌아다 볼 뿐이었다. 둘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다. 셋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다. 그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속은속은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짙어가는 황혼이 밀려들 뿐. 윤동주 시인의 시 트루겐 F의 언덕에 이어서 양희은이 노래한 일곱송이 수선화 들었습니다. 아, 그 시절의 풍경이 그러나 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 시 콘서트에 그 DJ를 하고 계신지 잘 알 것 같네요. 오늘 선생님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아, 진짜요?
이 시에는 그 동주가 만났던 그 거지 아이들의 눈빛이 그려져 있지는 않은데 눈빛 얘기를 하니까 아 맞네. 그때 호주머니를 뒤집거리다가 그 안에 있는 걸 주지 못한 게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어떤 복잡한 심정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게요.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 네.
마음까지는 가나 그게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윤동주 시인의 시 한 편에서 그의 그 순간의 모습을 통해서 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숙을 했겠죠, 그죠?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길을 많이 오갔을 것 같아요.
네. 기록을 살펴보면 정말 산책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교에서도 학교 안을 많이 돌아다녔고 학교 바깥 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인들은 사실은 시를 쓸 때 산책하는 과정 속에서 시상을 많이 얻기도 하나 봐요.
그렇겠죠.
네. 제가 일주일 전쯤에 섬진강에 김용택 시인 한번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섬진강 시편을 쓰는 그 과정 속에서 김용택 시인도 섬진강을 따라서 학교에 출근을 했다가 또 퇴근하는 길에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왔다가 하는 길 속에 많은 시상들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산책이 없이 시가 될까요?
그렇죠. 네. 그 걸음걸음이 사실은 시상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영감의 어떤 행위일 그러겠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윤동주 시인의 길을 송종원 교수님의 낭독으로 지금 듣겠습니다.
길 윤동주.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일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길을 송종원 교수님의 낭독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곳 그리고 시라는 코너 매주 금요일에 함께할 텐데 오늘 첫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윤동주의 서울 신촌과 부암동 일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는 1941년 9월 31일에 쓴 시네요.
네. 어떤 가을에. 상실감 같은 것들이 많이 또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도입부 자체가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른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무엇의 자리에 나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젊은 시절에 느끼는 알 수 없는 어떤 열패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을에 뭐 낙엽이 지고 꽃이 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이 사그라드는 모습 속에서도 또 어떤 불안과 상실감 같은 것들을 같이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윤동주 시인과 더불어서 서울 신촌 부암동 일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가 바로 서시잖아요.
네. 예, 예.
서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네. 이제 교수님을 보내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어떤 곳을 가기를 약속하면서 네. 예, 제가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고요. 교수님 이 자리에서 보내드릴게요.
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 그리고 엘리 굴딩의 빈센트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콘서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팝테크에서 가족의 구강지킴이 오랄픽 덴트크리너를, 프리미엄 유아용품 다비코리아에서 토이 필로우를, 아로마 전문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테라피 선물 세트를, 달콤한 꿈의 소리 악기 전문 기업 꿈에서 우쿨렐레를, 바쁜 피부를 위한 뷰티 솔루션 큐앤고에서 올인원 화장품 세트를, 유기농 착한 성분 이노랩에서 알로에 스킨 수딩겔을, 판촉물 종합 카탈로그 QR 기프트북에서 락앤락 텀블러를, 시콘서트가 추천하는 문학동네 시인선을, 게으른 농부에서 김포금쌀, 초지일관 즉석떡국, 초지일관 멸치맛 쌀국수를, 동우식품에서 얼짱양념 쭈꾸미를, 반찬 쇼핑몰 라운드키친 세븐에서 프리미엄 가정식 반찬 세트를, 국민건강을 지키는 주황금손에서 해죽순 꽃봉오리 차를, 비타민 하우스에서 맛있는 추어블 종합 비타민을,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영양제를, 차 한 잔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담토에서 자사 선물 세트를, 시인과 독자를 위하는 다라실 출판사에서 다라실 시선집을, 진짜 같은 동물 인형 한사토이에서 기린 인형을, 애니닥터 헬스케어에서 프리미엄 수소 워터 수소샘을 드립니다.
이번 주 시 콘서트에서는 디세프 대명 문화공장 2관 라이프웨이 홀에서 공연 중인 창작 뮤지컬 스모크의 청취자 여러분 초대하고 있어요. 관람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연 신청방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퀴즈 정답. 동그란 공 모양 꽃인데 흙에 따라서 꽃 색깔이 변하는 이것은 1번 수국이죠. 오늘 선물 받을 분들 명단은 선물방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주소와 연락처를 주소 확인방에 꼭 남겨주십시오. 몰춘 하켓이 부르는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들려드리면서 정혜리의 시 콘서트 문 닫을게요. 오늘 그대가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